마태복음 제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이 구절은 7장의 끝에 즉시 이어져야 합니다. 2절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 문둥병자는 산상수훈이 주어지기 전에 치료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는 대조적으로 마태복음은 절대적으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각 복음서의 저자들마다 사건의 순서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그들 자신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활동과 말씀을 기록한 반면에 마가는 대부분 주님의 활동을 기록했고 주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아주 조금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주님을 노예로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그렇게 많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마가는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마태는 특별히 천국이라는 용어를 33번 사용했습니다. 즉시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종종 사용되기 때문에 그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은 역사적인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의 복음은 가장 정확한 역사적 사실의 연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인 순서에 대해서는 마가는 누가보다 더 정확하며 요한은 마태보다 더 정확합니다. 요한이 자주 사용한 단어는 다음 날 혹은 그 이튿날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연대기적인 순서는 마태보다 더 정확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특별히 주님께서 유대에 계시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신 동안 일어난 사건들에 관하여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순서는 도덕에 따른 것인 반면 마태복음은 교리에 따른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들은 대개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바다를 건너는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사건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심,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심,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심. 그러나 연대적인 순서에 따르면 이 사건들은 다음과 같이 배열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심,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심,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심. 왜 마태는 이 사건들을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에게 천국의 엄격함을 보여줄 의도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기록은 천국을 중추와 중심으로서 사용하며 이 동일한 노선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역사적인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들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도덕성을 그 목적으로 하여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각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갈릴리에서의 주님의 전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때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 그의 글을 기록하며 모든 배경을 말소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절의 시작에 보라라는 말이 삽입되었습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사조차도 나아만을 보거나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려 하지 않고 다만 그에게 씻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구약에는 문둥병자가 정결케 될 수 있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문둥병자의 치료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절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순서에 따르면 이 장에 있는 사건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치료, 문둥병자의 정결케 됨, 백부장의 하인의 치료. 이 사건들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이 예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문둥병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를 범하였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다만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몇몇 유대인 장로들을 주님께 보내어 간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말미암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주님께 직접 나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태는 유대 장로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육신 안에서 주님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치료함을 받았지만 주님은 그를 만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주님은 멀리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이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하인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죄의 불결함을 가리키며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중풍병은 죄의 무능함을 가리키며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열병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육체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게 합니다. 불결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며 정결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약함은 또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로우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병은 대환난의 상황을 언급하는데 왜냐하면 대환난은 화로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들을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기록하는데 그것은 교리적인 방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17절은 특별히 천년왕국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왕국에서는 사망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망이 그곳에 있게 되겠지만 그것은 죄를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날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일 것입니다. 2절에 관하여 스펄전은 만일 어떤 사람이 문둥병자이면서 주님께 경배하러 나오지 않는다면 그의 문둥병은 매우 심각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에서 그 사람은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문둥병자는 주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가의 여부를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분명히 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아직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로마서 7장 4절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율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5절부터 10절 열병은 비정상적인 능력이며 중풍병은 비정상적인 약함이며 문둥병은 비정상적인 불결함입니다.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은 병행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그분의 권위로 창조하셨습니다. 헬라어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다이나마이트를 의미합니다. 헬라어의 권위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능력에 관심을 갖지만 권위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대환란의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 시도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엎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권위로 사탄을 저항하셨습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날카로운 검은 그분의 권위 뒤에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직접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들을 복종시키기를 배워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 주님께서 천국을 언급하셨을 때 그분은 그것이 오늘날인지 혹은 장래인지를 확정짓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현 시대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11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1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천국이 현 시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그것이 보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서 다섯 번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과 장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질문을 설명하는 방법은 먼저 사실과 현상을 찾아보고 나서 설명을 찾는 것입니다. 주요 부분들 1장부터 4장은 첫 번째 주요 부분입니다. 5장부터 7장은 두 번째 주요 부분입니다. 8장부터 9장은 세 번째 주요 부분입니다. 소부분들 8장 1절부터 7절은 작은 네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문둥병자를 치료하심 5절부터 13절 문둥병이 든 하인을 치료하심 14절부터 15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심 6절부터 17절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심 이 땅 위에서의 주님의 아들로서의 네 가지 칭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8장의 작은 네 부분에서 우리는 네 방면의 아들이신 주님을 봅니다.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유대인과의 관계입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믿음 때문이며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장래의 유대인들과 관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사람을 치료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인자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집이라는 단어는 이 책에서 열쇠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서는 박사들이 주님께서 집안에 계신 것을 보았지만 누가의 기록에서는 주님은 목자들에 의해서 구유에 계신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님은 문둥병자를 집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치료하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심은 친밀한 교통의 표시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구원을 받은 아주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집은 친밀함과 사랑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장래에 구원받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문둥병자와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심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심을 가리킵니다. 16절과 17절은 주님께서 오는 왕국 안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마태는 사건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했는데 그것은 이 책의 순서가 교리를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주님의 만져주심은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면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접촉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만지시든 사탄은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많은 이라는 말은 여기서 아주 많은 다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셨는데 이것은 두 번째 작은 단락에서 보여준 바 주님께서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 데려오거늘 이것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17절 한 면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은 그 당시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한면에서 이사야의 말씀의 실제적인 성취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범위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신 범위처럼 넓습니다. 주님께서는 질병이 아닌 다만 죄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 모두에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지만 그것은 범위에 있어서나 정도에 있어서나 그리고 그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신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죄사함과 질병을 치료하심에 관하여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질병의 치료함을 믿을 때 우리의 질병은 모두가 치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역사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17절의 실제적인 성취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스펄전은 주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실 때마다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병자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그분 자신은 약함을 감당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위에 네 소단락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를 봅니다. 8장 18절부터 9장 8절의 부분은 세 번째 주요 부분의 두 번째 소단락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주님은 항상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주목하고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모으며 군중을 얻으려고 주의하는 것은 우리의 일의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사 이것이 우리의 일에 가장 좋은 원칙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자신을 위하여 얻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일단 그 일이 끝나면 우리는 즉시 떠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단지 다른 불일 뿐이며 아마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매력이 더 있을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여기에 서기관은 열심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는 그의 자의에 의해서 왔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조건 없이 주님을 따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그분에게는 새와 여우도 가지고 있는 위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누림으로 소유하고 계신 것이 새와 여우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도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은 이 일에 포함된 역경을 알고 나서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고려해 보지 않았다면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 서기관은 다만 자신을 세우는 것만을 관심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 서기관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친을 장사 지내는 것은 아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첫 번째 죽은 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언급된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님께는 사람의 부친을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의 부친을 장사 지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다는 원칙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통제하거나 우리 위에 요구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내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모든 것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대가를 계산하지 않은 반면에 다른 사람은 대가를 지나치게 계산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대가만을 고려해서 앞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 또한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대가를 계산하고서 주님께 나는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의 최종 목표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이 부친을 장사 지내는 문제의 해답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비록 그가 뒤로 물러설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은 삽입 부분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것은 다른 사건일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 그들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였으며 그 이유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금으로 인하여 그들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고 어느 정도 진보한 것입니다. 분주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다루는 것은 제자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겁은 불신에 기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께서 바다 밑바닥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많은 기도가 믿음 없음의 표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어나 라는 단어가 이 부분에서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와 예수께서 일어나사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더욱이 큰이라는 말은 작은이라는 말과 대조적이며 아주 잠잠하게는 작은 믿음과 대조됩니다. 2절부터 17절에는 여러 기적들이 특별하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18절부터 27절은 주님의 임재의 영향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바람과 바다는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어떤 의식이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 그 자체는 어떤 의식이 없습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 뒤에 있는 귀신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다가옵니다. 28절 이 구절은 주님께서 18절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이 부분은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있었다고 언급하지만 그러나 누가의 기록은 단지 한 사람만을 언급합니다. 모든 누가의 기록은 마태의 기록보다 상세한데 특별히 병자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2절은 한 문둥병자를 언급하지만 그러나 누가는 5장 12절에서 온몸에 문둥병 든 사람을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 특별한 경우에 관해서도 누가의 기록은 어떤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병자에 관해서 그 자신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단지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그 둘이 동일했기 때문에 단지 한 사람을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가는 직접 주님을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은 그가 연구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조사한 사건들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주님을 왕으로서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종종 둘이라는 수, 즉 복수로서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사람이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의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증거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는 그러한 규례가 없었으므로 거기에는 둘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태의 강조점은 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사람 자신에 관한 여타의 다른 일들에 관하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누가의 강조점은 도덕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사람 자신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이웃이었습니다. 29절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비록 귀신들은 악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는 더 나았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원문에서 정관사 그는 특정한 때를 가리킵니다. 귀신들은 그들의 고통의 때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신들로 하여금 고통받을 때를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주님은 귀신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말하지 않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32절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주님은 단지 한마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돼지들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이는 귀신 들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돼지들은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다.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스펄전은 거짓 믿는 이들이 죽을 때 그 목사는 도시로 도망쳐서 사람들에게 겁나게 하는 소식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들은 주님께 그들의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요청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으시므로 그분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세 번째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왕께서 그분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며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 배척받았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8장 2절부터 17절에서 우리는 네 가지 서로 다른 방면에서의 아들이신 주님을 봅니다. 8장 18절부터 9장 8절은 두 번째 소달락인데 여기서 주님의 권위는 네 방면, 즉 자연적인 방면, 귀신의 방면, 사람의 방면, 그리고 믿는 이들의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는 주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을 계시합니다. 이 네 단락은 주로 두 가지 것을 계시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람의 마음의 의도입니다. 9장 35절부터 38절까지는 10장의 첫 부분에 놓여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34절은 세 번째 소 부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긍휼을 보이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 단락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